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귀를 할례받게 하시사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생명의 양식을 삼으며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에 등이 되며 길에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줄 알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 사용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정형으로 세 번 사용되었고 한 번은 두려워하라는 긍정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2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며 알고 계십니다. 천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숨겨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넉넉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묘하게 자신의 죄악을 숨기며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우주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은밀한 방에서 진행되는 그 일을 보시고 또한 장로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라고 서로 대화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을 모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시며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2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자들이 가진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고 싶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국제 정세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가진 그 권세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끝나도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음 이외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내세의 삶은 끝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잠시 박해를 당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또한 불멸하는 영혼과 영원한 내세의 삶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의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세상 권세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요. 이 진리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 1장 6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 안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아무리 욥의 생명을 해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를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허락해 주시는 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 그 선데이 스쿨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한 신앙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기까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이삭의 나이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몇 살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연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최소 한 15살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30세쯤 됐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맥시멈은 37세입니다. 23장에 가면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5살에서 37세 그 사이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대략 잡아도 최소한 40년에서 60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며 시험의 시험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셨던 그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확신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죠. 믿음이 되었죠.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선하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또한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최선이라고 하는 확신만큼은 그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설명해 주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거의 40년 이상, 저는 한 6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시험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신 관심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본문의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요, 로마의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뭐 환산을 하자면 한 5불 정도, 5-6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는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5-6불이면 뭐 참새 두 마리를 산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이 참새 한 마리에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날아가다가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셨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는 이것의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몸이 병들어갈 때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지만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몸을 뭐 잘 돌보지 않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돌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 영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플라톤은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고, 죽음이란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이 죽으면 그것이 자신의 존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땅에서 7, 80년 정도의 삶을 살아가죠. 물론 이것은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또 사고로 죽는 사람을 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100세까지도 살아가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100세까지 살아가는 것, 이제 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으니까 이제 나의 인생이 몇 년 남았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이 죽어도 영혼은 여전히 불멸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홀로 외롭게 시간을 보내며 씨름하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낭비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용했던 시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뒤로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며 세상 물질만을 쫓아다니며 살았던 그 삶이 결국에는 헛수고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다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건강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좋은 음식들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약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식품들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고 영혼은 더 이상 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아도 결코 죽지 않게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겠는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바퀴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몸밖에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의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쩌다 한번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지만 주님은 실제 그 장소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지옥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박해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조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현실의 삶이 아닌 영원한 내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 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내세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확신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시고 또한 그들이 죽은 이후에 현재 영원한 내세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그들이 현재 있는 내세의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영원한 내세에서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영원한 내세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사는 길어야 90년, 100년 삶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내세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 몸이 무덤에서 썩어진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내세의 삶을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의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실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가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사라 외에 다른 아내들이 낳은 많은 아들들도 있었고 그의 종들이 낳은 그래서 그의 집에서 출생한 많은 그런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낳은 너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뜻하셨다면 그 어떠한 세력도 자기 자신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나처럼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삶에 우리의 삶에 하찮게 여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미치고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저는 잠언 28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시간 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더욱 우리의 지식이 미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앞날이 캄캄하고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장차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또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